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늦게 법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정기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된 데 따라 임시방편으로 정부 운영을 한 달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상원이 오늘까지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국방 예산 확대, 이민 규제, 국경 장벽의 건설 등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커서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쉬운 한 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 가결을 위해서는 60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즉 다카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다카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혈액검사를 통해 8종류의 암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방법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든 치명적인 암도 포함되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어제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000명 이상의 암 환자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70%의 정확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쉽게 포착한 암은 난소암이었고 이어 간암, 위암, 췌장암, 식도암, 결장암, 폐암, 유방암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 검사법이 거의 없는 난소암과 간암, 위암, 췌장암, 식도암을 발견할 확률이 69%에서 98%에 달해 의학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보편화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의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율성 등을 추가로 검사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일반화되기는 힘들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는 21일 영국 방문을 시작으로 8일간 유럽을 순방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틸러슨 장관의 런던 방문 중 대사관 개관식에 축하 리본을 끊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영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북한, 우크라이나 등 국제 현안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의 새 미 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은 일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대사관 개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국빈 방문 취소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나쁜 거래 때문이라며 런던 최고의 위치에 있던 미 대사관 건물을 헐값에 팔고 후미진 곳에 새 대사관을 지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요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주재 대사를 지낸 전직 미국 외교관 78명이 미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우려하는 서한을 어제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아프리카에 관한 시각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서한에서 대사 시절에 아프리카의 복합적이고 풍부한 문화, 또 탄력성, 관대함, 열정 등을 목격했다며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다양한 직업들을 나열하며 이들의 기여 때문에 세계가 더 풍요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지만 북한 측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금융제재법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눈이 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 회의를 열고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greater threat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an that posed by North Korea. North Korea continues its reckless pursuit.
헤일리 대사는 18일 유엔 안보리의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안보리의 반복된 결의를 무시하고 무모한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협박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의 협력국들과 함께 이번 위기에 대한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on the Security Council in pursuit of a peaceful diplomatic solution to this crisis. But let me say it one more time.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그러나 미국은 필요하다면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의무를 충족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xample that Kazakhstan set and the efforts of so many others to curb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ill begin to unravel if this council cannot rise to the challenge.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안보리가 북한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도전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카자흐스탄이 만들어 놓은 선례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의 핵 확산 방지 노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것이란 겁니다. 헤일리 대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소련 연방이 붕괴한 이후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서 폐기한 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참석국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보리 1월 의장국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 바예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NPT 정신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NPT 탈퇴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사례는 핵무기 보유의 야망을 품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NPT 탈퇴국들에게 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직접 회의 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Currently, however, the most worrisome situation seems to be the one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provocative actions taken by the North Korean regime not only destabilized.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이 취해진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악화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 같은 행동은 모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마크 필드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안보리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continuously flouted our non-proliferation rules with deepening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security. We agreed that the DPRK's development of a nuclear program is illegal.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사회 비확산 규정을 어기면서 국제사회 안보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불법이고 용납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부장관은 제재 조치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보리는 계속해서 연합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등은 최근 남북 간 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했습니다. 우 하이타이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현재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일치된 노력을 통해 이번 긴장 완화 분위기를 대화와 협상의 조건으로 만들고 핵 문제 역시 대화와 협상이라는 올바른 길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고대하지만 북한 측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의 올림픽 출전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is not new. Most recently, we know North Korea has sent athletes to the Olympics in 2012, 2014, and 2016.
캐티 라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2012년, 2014년, 2016년에 열린 올림픽에도 선수단을 파견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제 스포츠 경기 출전은 지금껏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며 현대 올림픽은 국가 간 평화적인 스포츠 대회를 위한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determine which countries may or may not participate in Olympic Games.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정신 아래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북 당국자들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만날 계획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re are no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을 밝히면서 이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환 기자.
예.
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요?
예, 켈리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이면서 현안에 대한 발언에 매우 신중한 인물입니다. 그런 켈리 실장이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이 없다며 이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켈리 실장은 미국이 그동안 북핵 문제를 뒤로 밀어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김정은을 상대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지 않고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하지만 이 발언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군사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달리 남은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목적은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지 이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켈리 실장은 제재와 압박과는 별도로 현 시점은 대화든 군사 행동 간의 행동이든 양단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켈리 장관의 발언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기술에 거의 근접했고 매일 더 근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앞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레이스, 그러니까 경주를 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수단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대화를 했을 수도 있음을 내비쳐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켈리 실장은 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북한과 열려있는 채널들이 있다면서도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켈리 비서실장의 이야기까지 합하면 한결같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군사 옵션을 택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군요.
예, 특히 틸러슨 장관의 경고는 매우 분명합니다. 대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북한은 스스로 군사 옵션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옵션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군사적 옵션이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건 북한이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냐 이 부분이네요.
예, 이 분명한 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미국의 선택이 매우 좁아질 것이란 점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북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최근 발언 살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포괄적 범위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모든 범위의 군사 능력을 이용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한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순환 배치를 이어갈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제3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와 함께 방산 기술 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북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미국의 외교 압박 캠페인과 전략적 정책 수립, 안보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셰넌 국무부 정무차관과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이 자리했습니다. 최근 미군이 전략폭격기를 괌에 순환 배치한 것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압박 경고라고 전직 미 고위 정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세트릭 레이튼 미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 훈련 담당 전 부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뒤에 한반도의 위기가 다시 커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군 대령으로 예편한 레이튼 전 부국장은 과거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의 방공망을 95% 무력화시켰던 미군 전술통합팀을 이끌었고 또 26년 동안 아시아와 중동 지역 담당 정보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레이튼 전 부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들이 잇따라 괌에 앤더슨 공군기지 배치됐습니다. 미국 공군은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The movement of B-52, B-2 and B-1 bombers to Guam indicates that the United States
괌 기지에 대한 B-52, B-2 그리고 B-1 폭격기들의 움직임은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정권의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창 겨울 올림픽 기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남북 대화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면서 북한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은 언제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시기에 이렇게 미군이 전략폭격기 순환 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 한국 내 일부 언론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걸까요?
This is kind of a carrot and stick approach. In this case, the carrot is the negotiational.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남북한 간 대화와 협상입니다. 반면 잠재적인 채찍은 괌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격기들은 영구적으로 괌에 배치된 게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 정권에 당신들 하기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혹시라도 도발한다면 언제든 미군이 대응할 수단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이 평창올림픽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t can certainly help secure that or at least put certain behaviors
적어도 북한의 특정 행동을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뭔가 나쁜 행동을 하려 할 경우 미국의 잠재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대응은 주로 동적인 임무에 해당됩니다. 가령 사이버 공격 대응에 관한 임무와는 연관돼 있지 않죠. 북한이 만약 평창올림픽에 타격을 가하려고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면 폭격기는 최선의 대응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폭격기 배치가 통상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며 확대 해석을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내 지속적인 억제력 강화라는 전통적인 의미만을 강조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Well, is to keep it North Koreans guessing. It does also send a message.
아마도 의도를 계속 말하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을 애타게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중국을 겨냥한 목적도 있겠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태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북한 정권이란 것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양이 뭔가 도발하면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the strategy, the military strategy vis-a-vis North Korea is evolving.
대북 군사적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북한에 강력히 대응해 북한 정권이 이를 인식하도록 했고 남북 대화 재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전략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를 이 시점에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응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대북 메시지도 아마 평양에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선명한 그림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전략을 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즉각적인 위협이나 임박한 위협 대응에 미군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아쉽습니다.
그럼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대응에 어떤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I think generally speaking, I would give Secretary Mattis high marks for his actions in
매티스 장관의 한반도 문제 대응에 전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사이의 협력이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정권의 변덕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미국 동맹국들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매티스 장관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군사적 대응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위협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it is I think they've moved very smartly.
북한에 관한 저의 우려를 말하자면 저는 북한이 현재 매우 영리하게 자신들의 관점을 남북 협상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평창올림픽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등 여러 사람들은 틀림없이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특정 형태의 위험한 행동을 재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과 준비 태세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북한 정권이 능력을 이미 과시했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북한은 올림픽 기간에 뭔가 관계가 틀어질 경우 한국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OC에는 왜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Russian hacking group or alleged Russian hacking group called Fancy Bear which has been tied to
Fancy Bear로 불리는 러시아 해커 조직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정보국인 GRU와 연계된 곳입니다. 저는 그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겨냥해 사이버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왜냐하면 IOC가 러시아 정부 주도의 광범위한 도핑 조작에 대한 징계로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 해커들과 함께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평창올림픽과 IOC와 관련한 특정한 이유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런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드릭 레이튼 미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 훈련 담당 전 부국장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군의 움직임과 의미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이 조항이 삭제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VOA가 새로 수정된 법안을 기존 법안과 비교해본 결과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포괄적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의 법적 구속력을 더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제재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법이라 불립니다.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상원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에는 108번째 조항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못 박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화학, 생물, 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 반대 이유를 33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06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2011년 미국에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로 발령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모든 북한산 물자와 서비스, 기술 등의 직간접적 수입이 금지됐다는 겁니다. 이어 2013년 미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정보 차관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분명히 우리가 우려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 등을 개성공단 재개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6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자유화, 군비 해제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개성공단 수익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엄격하고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금융 압박을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할 때까지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미 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민주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돌연 삭제됐습니다. 조항이 사라진 시점은 은행위가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초에서 10월 말 사이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상원은행위는 지난해 11월 1일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당시 공개된 법안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삭제된 수정법안이었습니다. 양당 합의 후 수정된 법안은 엿새 뒤인 11월 7일 은행이 표결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해 은행의 위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이클 크라포 은행위원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던 페투미 상원 의원도 말을 아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into the discussion about that aspect of the evolution of the bill, but I think we're in a place now where we have broad bipartisan support. The administration supports it.
투미 의원은 17일 상원 건물에서 VOA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반대 조항 삭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안 수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법안은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직접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 소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with any piece of legislation, it's a product of back and forth. I wouldn't interpret too much into the removal of that provision. It wasn't directly within the banking committee jurisdiction. It was mor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risdiction piece. So.
벤 홀런 의원은 이날 상원 건물에서 VOA 기자와 만나 법안은 검토를 반복하다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고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최초 발의 시 공동 지지자로 참여했던 존 테스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개성공단 조항 삭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guess is that if it has an impact on their economy negatively, we're going to take sanctions to make sure we're going to take steps to make sure their economy is negatively impacted.
공화당 탐 틸스 상원 의원은 초당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it's probably purely driven by getting some bipartisan agreement. So generally speaking, when you see those sorts of provisions find their way out, it was purely on the basis of the need and the votes.
일반적으로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 이는 순전히 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에 올릴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Crapo and I. It's a couple of people that are looking for some additional sanctions are part of this. So.
브라운 의원은 크라프 은행위원장 등과 함께 상원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 추가 제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두세 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고 그중 하나는 에너지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미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커키스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주민들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의원은 18일 의회 내 초당파 단체인 국제 종교자유 코커스가 개최한 북한 종교자유실태에 관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Open Doors USA just reported that North Korea was the number one place out of 50.
국제 종교자유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빌리라키스 의원은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가 최근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로 꼽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기독교 신자들을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박해하면서 절멸해야 할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어린이들마저 기독교 교인인 부모를 고발하도록 이용당하고 있다며 이런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기독교뿐 아니라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들도 금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이런 상황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Kim Jong-un threatens with nuclear warfare, people are suffering.
김정은이 핵전쟁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갖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모든 주민들을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최강혁 씨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돼 고문을 당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9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는 과정에 친구의 배신으로부터 정체가 탄로되어 북한 국가 보위부에 체포되어 6개월이란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유가 박탈됐고 특히 종교 활동은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만강을 통해 성경이 계속 북한으로 유입되는 등 북한에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북도 지방을 통틀어서 7개부터 8개 되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남도, 항해도 지역을 포함하여 가정 단위 지하 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북한에 약 15,000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북한의 우상화 실태를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we can break down the idolization of Kim Jong-un, it will change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폴란드가 2년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말까지 현 수준의 60%를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서 모두 송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내년까지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절반 이상을 송환하려던 기존 계획이 유효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명시된 북한 노동자 관련 조항에 따라 송환 시점을 앞당기기로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북한 근로자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0%와 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 만료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 수를 462명이라고 밝혀 폴란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2019년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94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과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아 폴란드 정부의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VOA에 2397호에 명시된 관련 조항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새로 제시된 시기에 맞춰 북한 노동자 송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당 항목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폴란드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을 이행하고 노동자들 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첫 경기에서 만나는 스위스는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18일 B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남북한 단일팀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남북한의 예외적인 환경과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를 고려할 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스포츠를 통해 사회 발전과 평화를 구현하는 올림픽의 이상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맹은 하지만 선수 확대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20일 열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남북한 대표단 등의 회동 결과가 발표된 뒤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IOC는 18일 B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남북한 대표단이 20일 로잔에서 열릴 회의에서 그들의 생각과 제안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러 흥미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회의를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올림픽 게임과 경쟁에 미칠 결과 잠재적 영향을 IOC가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그러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선수단 규모 등 이런 제안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올림픽위원회와 선수들에게 미칠 파장과 관련해 많이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OC는 이런 사안들을 모두 검토한 뒤에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앞서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단일팀을 구성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단일팀에 북한 선수 대여섯 명이 추가 합류하는 것으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참가 공식 인원인 23명을 유지하면서 북한 선수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방침을 세운 뒤 IOC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과 첫 경기에서 상대할 스위스 아이스하키 연맹이 남북 단일팀 인원 확대 방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주목됩니다. 스위스 아이스하키 연맹의 야노시 킥 대변인은 18일 VOA에 남북한의 단일팀 확대안은 스포츠와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한 모든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린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 않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정치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되겠지만 아직 IOC나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원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단일팀을 지지한다는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우리 쪽에선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위스는 이번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리그 B조에서 한국과 처음으로 맞붙습니다. 한국과 두 번째로 경기하는 스웨덴 아이스하키 연맹은 18일 VOA에 IOC나 IIHF로부터 이 사안에 관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견해를 밝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B조엔 한국과 스위스, 스웨덴, 일본이 속해 있습니다. 23회 평창 겨울올림픽은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탄압하는 조치들을 강화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18일 발표한 2018 세계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여행 제한과 중국의 협조를 통한 탈북자 단속, 외부 세계와 접촉한 주민 처벌 등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처형 위협과 실제적인 처형, 구금,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 등의 수단으로 주민들이 복종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김 위원장이 끔찍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위협으로 구축된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북한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정권을 대할 때 인권 보호가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주민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정치적 반대와 독립적인 언론, 독자적인 시민사회, 노동조합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범죄에 대한 처벌, 수감 중 고문, 강제노동, 처형으로 공포와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성분 제도를 통해 고용과 거주, 교육 등에서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한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국경 경비대원과 감시 카메라, 철조망을 늘리는 등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도 접경 지역 도로에 검문소를 늘렸다며 특히 지난해 여름 기간 동안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수많은 북한의 인권 피해자들의 슬픈 현실은 선택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의 시련을 무릅쓰고 제3국으로 탈출하든지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신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북한 지도부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반드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세계은행의 차관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17일 전체 회의에서 2017 세계은행 책임법을 찬성 237,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세계은행의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의결권 지분이 가장 많은 미국이 반대할 경우 자금 지원을 위한 이사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가 차관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이행이 선행돼야 합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해 10월 유사한 내용이 담긴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 운동과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집 취지에 적합한 단체가 선정되면 미화 1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을 담당할 비정부기구에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들 단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미국 정부의 해외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가 2018년 북한 자유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부시 정책연구소는 지난 16일 북한 자유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북한에서 태어나 현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난민 등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소지해야 하며 2년제나 4년제 대학, 직업훈련학교 또는 영어 수업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지원 계획인 탈북자입니다. 지난해 장학금을 신청했던 지원자나 수혜자도 올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학금은 학비 외에 교재 구입비와 기숙사비, 수업 외 비용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2만 5천 달러로 책정된 북한 자유 장학금은 지난해 미 전역에서 8명의 탈북자를 수혜자로 선정했습니다. 부시 정책연구소 인권자유팀의 린지 로이드 부국장은 장학금은 지난해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7,000까지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책정됐다며 올해도 신청자의 학업기간과 같은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해 책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부국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장학생 발표를 6월 초쯤으로 내다봤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새해 첫 현지 지도 장소로 국가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자체 과학기술을 이용해 제재 국면을 타개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첫 현지 지도를 위해 국가과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과학원을 둘러보면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강화된 비결은 과학기술에 힘을 쏟은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10년, 100년 동안 이루어져도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 역량과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기에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이번 현지 지도에는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동명 당 중앙위 부장, 조영원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새해 첫 현지 지도 장소로 국가과학원을 선택한 건 과학 활동을 통해 제재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과거 새해 첫 현지 지도는 뭐 군부대나 이렇게 좀 군사 분야를 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과학원을 간 거는 아닌 게 아니다. 과학자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뭐 핵 광고, 소위 로켓 광고를 만들라 이런 이제 어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자체 과학 기술을 활용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탄소 하나 공업입니다. 탄소 하나 공업은 석유 대신 석탄을 활용한 화학 공업입니다. 석탄의 고율을 가해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가공해 휘발유나 경유를 만드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메탄올과 일산화탄소가 분자 안에 하나의 탄소를 가진 물질이어서 탄소 하나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탄소 하나 화학공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탄소 하나 화학공업을 강조했습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 탄소 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다그치고 촉매 생산 기지와 린비료 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문제는 북한이 추진하는 탄소 하나 공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석탄을 가공해 기름을 뽑아내려면 엄청난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경제성은 뭐 결국 유가하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높은 시절에는 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유가 상황에서는 경제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생산해도 석유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들은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북한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갈수록 석유 공급을 줄이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휘발유와 디젤유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대북 원유 공급을 4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디젤유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물 디젤유로 불리는 바이오 디젤유는 콩이나 사탕수수 아마씨를 가공해 이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미 김일성 대학 연구진이 바이오 디젤유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바이오 디젤유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이오 디젤유를 만들려면 콩이나 아마씨를 가공해야 하는데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식량 생산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김경술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요. 다 수입도 많이 하고 국내 생산이 적어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바이오 디젤 경제성을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북한도 비슷할 겁니다. 북한도 곡물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기름으로 만든다는 거는 뭐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여건일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과학원 시찰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이래 2009년 광명성 2호, 2012년 광명성 3호, 그리고 2016년에 광명성 4호를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전후해 또다시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올해
뭐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9월 9일을 계기로 해서 인공위성을 빌미로 이 장거리 로켓 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여러 보도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지난달 3일과 18일 그리고 25일 세 차례에 걸쳐 위성 발사가 유엔 헌장이나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언론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던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구관측위성 1기와 통신위성 1기 등 위성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군사 목적의 첩보 위성을 발사해 미국과 한국의 동향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some military application.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인공위성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을 되돌아보는 특집.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